네, 이어서 선거와 민주주의 제도의 의미에 대해서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뭐 후보들의 면면도 좀 살펴봤고 선거 어떻게 치러지는지 역대 대통령 선거 이모저모까지 살펴봤는데요. 자, 어떤 주제로 오늘 함께해 주시나요?
네, 오늘은 선거가 도대체 뭔가?
예.
민주주의의 꽃이란 말이 있거든요.
네.
그럼 민주주의는 또 뭔가
네.
이런 얘기를 어떻게 보면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예.
대신 막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할 수는 없고요. 간략하게 오늘은 선거와 민주주의에 대해서
네.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민주주의의 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선거가
네.
자, 민주주의 사회 대표적인 제도 가운데 하나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선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에 앞서서 먼저 이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뭐 사실 말 그대로
예.
국가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다. 따라서 인민을 위해서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사상 또는 제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보통 그 국가의 주권을 귀족이나 또는 군주, 독재체제에서는 독재자 한 사람에게 권한을 줬던 과거 신분사회와는 그래서 좀 다른 것이죠.
예.
현대사회에 상당히 많은 대부분의 나라들은 어떻게 보면 국가의 주권을 인민에게 주고 있는 민주주의 사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민주주의의 사상과 제도를 떠받치는 대표적인 원리들 몇 가지를 살펴보면 일단 첫 번째는 인민이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다운 권리를 보장한다. 이게
네.
첫 번째 원리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자유입니다. 자유권.
자유를 가질 권리.
그렇죠. 국가의 예. 주인인 인민은 자기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또 사회를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네.
자유를 줘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고요. 또 대표적인 주인으로서의 권리 가운데 하나는 평등입니다. 누구나 다 국가의 공동의 주인으로서 평등한 권리를 가질 그런 것을 보장해줘야 된다.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원리라고 봐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원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두 가지 정도가 대표적입니다. 첫 번째가 법치주의 원리입니다. 이 법치란 말이 한자어라 좀 어려운데요. 이 법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냥 법입니다.
예.
규칙. 그리고 치는 다스릴 치자인데 이 말은 법이 다스리는 원리예요.
사람이 아니라 법이 다스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거죠?
예를 들면 예. 이런 거예요. 법이 정해진 대로만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라 하더라도
네.
자기의 마음대로 정치를 할 수가 없고 법이 정해놓은 그 권한 안에서만 정치를 할 수 있는 거. 이게 법치주의 원리예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최고 지도자가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처벌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 최고 지도자에게 그런 권리를 주지 않았어요.
예.
네, 그 법에 정해진 대로 그 사람이 그 법을 어기면 처벌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을 지도자가 기분이 나쁘다고 처벌하라고 하거나 아니면 자기하고 가깝다고 해서 상을 준다거나 이런 일은 법치 사회에서는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렇죠.
민주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네.
원리고요. 두 번째는 다수결의 원리입니다. 국가를 운영할 때 이 방향으로 갈 거냐 아니면 이 정책을 쓸 거냐 이런 문제를 결정할 때 민주주의에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수가 많은 사람들의 의견에 따른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고 지도자 한 사람이 이렇게 해 저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국민들의 뜻을 물어서 인민들의 뜻을 물어서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정책과 노선을 정하는 것이죠. 제일 마지막으로는 정치 제도와 관련된 원리인데요.
네.
대표적인 게 선거 제도입니다. 초창기에 이렇게 했던 국가라든가 아니면 도시에서 이 정치를 할 때에는 인구가 적을 때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가지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 시대도 있었다고 그래요.
네.
초기 그리스에서는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 그리스에서 직접 민주주의란 말이 나왔는데
네.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도시나 국가의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그 도시 시민 전체가 또는 온 나라 사람들이 다 한데 모여서 직접 뭔가를 논의하고 결정할 수 없게 됐어요.
예,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신들의 대표자를 뽑아서 그 사람들이 대신 정책을 결정하게 하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이걸 흔히 이제 한자어로는 대의 민주주의입니다.
대의 민주주의.
좀 어렵죠?
네.
자신의 뜻,
시작합니다.
자신의 의사를 대신해주는 네. 대표자를 뽑아서 정치한다는 것이죠. 이 대표자를 뽑는 행위가 바로 선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네. 민주주의의 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민주주의 사회냐, 이 독재 사회냐를 가르는 기준 같은 것도 혹시 있을까요?
예, 보통 현대 사회에서는 한 여섯 예. 가지 정도를 기준으로 네. 이 사회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냐, 아니면 반민주적인 사회냐 이렇게 네. 나누는 경우가 많은데요. 첫 번째는 인민은 한 사람당 한 표의 권리, 선거권을 갖는다.
네.
그것에 위배되면 보통 민주주의에 좀 어긋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적어도 두 개 이상의 정당들이 선거에서 정치 강령이나 후보를 내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당이 한 개뿐이다 그 나라에. 네. 이런 나라는 민주주의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것도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예. 굉장히 중요한 조건 가운데 하나가 서로 다른 정책, 서로 다른 어떤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서로 경쟁해서 더 좋은 것을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네. 제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은 반드시 필수적인 조건이 돼요. 그래서 한 개밖에 없다 그런 정당, 이걸 일당 독재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는 두 개 이상의 정당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북한은 노동당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을 네. 이 기준에 따르면 민주주의 사회로 분류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네요.
예, 세 번째는 모든 구성원의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 국가의 주인은 인민이라고 했기 때문에 인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가 있다고 아까 제가 자유, 평등, 기본적인 권리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자유 중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예를 들어서 책을 마음껏 낼 수 있는 겁니다. 책이나 신문을 국민 누구나, 인민 누구나가 낼 수 있는 권리.
예.
그다음에 언론의 자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를 낼 수도 있고 그걸 마음껏 자기가 볼 수도 있고
예.
그다음에 단체를 크고 작은 단체를 만들어서 그 단체 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북한 사회에서는 근데 당과 그다음에 국가에서 정해준 근로단체 이외에는 가입을 하거나
예.
어떤 단체를 만들 수 없잖아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단체를 대부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단 범죄 조직을 제외한다면 네. 나머지는 마음껏 다양한 형태의 조직을 만들어서 그 조직 생활을 별도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법에 따르지 않고는 인민을 국가가 체포하거나 감옥에 가두는 것도 금지됩니다.
맞아요.
네, 이런 네. 것들이 세 번째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는 정부의 정책은 인민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 인민의 이익과 행복을 해치는 정책을 내놓는다? 그건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국가의 지도력 또는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비판할 수 있고 그걸 평가할 수 있는 인민들이 예. 그런 환경을 보장해야 되는 것이 네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비판을 하면 처벌한다? 이런 사회는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라고 볼 수가 없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다섯 번째 포함되는 건데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이제 재판을 받고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잖아. 이게 사법 체계인데 사법 제도라고 예. 하는데 이 사법 제도는 최고 지도자라든가 아니면 정치적 지도자라든가 이런 사람이 이 사법 제도라든가 재판에 전혀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원리인데
네.
이렇게 독립된 사법 제도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다섯 번째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정권을 교체할 때에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바로 이 선거를 하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나오면 그 다음 최고 지도자는 나는 이 사람을 원해 이렇게
네.
투표를 해서 선거해서 정권을 바꾸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게 이제 여섯 가지 조건인데 이걸 충족한 사회를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사회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한국은 요 여섯 가지 조건이 다 맞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 선거가 내일 네네. 치러지는 건데요. 민주주의 국가의 선거는 몇 가지 좀 기본 원칙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선거를 할 때 이 예. 원칙은 지켜라 하는 이제 몇 가지 원칙들이 있어요.
예.
첫 번째가 보통 선거, 두 번째가 평등 선거, 세 번째가 직접 선거, 네 번째가 비밀 선거 이렇게 네 가지 정도 됩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냥
어려운 건 아니에요. 보통 선거의 원칙이라는 건 뭐냐면 일정 연령 이상, 예를 들어서 보통 뭐 만 18세 또는 만 20세 이상이 되면 모든 인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네. 너 어리니까 하지 마.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뭐 당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보통 선거 원칙을 채택하지 않는 나라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굳이 반대말을 표현하자면
네.
이런 나라를 제한선거 제도를 가진 나라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선거 자격을 제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산이 많고 적거나 아니면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선거권을 주고 글을 못 읽는 사람은 선거권을 안 주거나
네.
또는 성별에 따라서 남성에게는 선거권을 주고 여성에게는 안 주거나 또는 인종에 따라서 뭐 백인은 주고 흑인은 안 주거나 라거나 아니면 뭐 기타 종교에 따라서 어떤 종교는 주고 어떤 종교는 안 주거나
예.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런 건 보통 선거 원칙을 지키지 않는 제한선거 제도를 가진 나라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오만, 이라크, 이제 중동에 있는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는
네.
이슬람교 신자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통 선거 제도를 채택한 나라는 아니죠.
네. 그렇군요. 오늘날에도 이 종교나 인종에 따라서 선거권 안 주는 나라들이 존재한다는 점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좀 신기하실 것 같은데요. 자, 평등의 원칙은 그럼 어떤 원칙일까요?
이건 한마디로 네. 이제 모든 인민들이 선거할 때 딱 한 표에 권리를 갖는다. 쉽게 말해서 1인 1표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투표는 못 찍죠.
그래서 모두 평등하게 네. 한 표씩 주는 거예요. 네. 이것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아니면 최고 지도자든 저 밑에 가난한 인민이든 똑같이 한 표만의 권리를 준다는 원칙인데
네.
그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네. 그렇게 안 하는 나라도 있나? 네. 예를 들어서
네.
이제 어떤 종교 국가에서는 종파에 따라서 다수 종파 신도에게는 두 표를 주고 소수 종파 신도에게는 한 표를 주는 경우도 간혹 있다고 해요.
세상에.
이것은 차등 선거 제도죠.
네.
평등 선거가 아니라 차등
그러네요.
선거.
예.
뭐 예를 들어서 기혼자에게는 두 표, 미혼자에게는 한 표를 준다거나 뭐 아니면 성에 따라서 표수를 달리한다거나 이건 다 평등 선거와는 다른 차등 선거 제도를 선택한 나라들이라고 보는데
네.
요즘 대부분의 나라는 대부분 평등 선거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직접 선거, 네 번째가 비밀 선거의 원칙인데
네.
직접 선거는 뭐 쉬운 겁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특정 개인에게 주어진 이 투표 권한을 대신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의 권한을 직접 행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누가 아파요. 예를 들면 아빠가 아버지가 아파요. 그러면 큰아들이 아버지 대신 내가 그럼 가서 대신 투표해주고 올게요. 그래서 투표를 찍을 수 있느냐?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냥 한 사람이 자기 표를 직접 행사하는 직접 선거의 원칙.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투표자가 누구에게 표를 찍었을 때
네.
아무도 이것을 모르게 한다는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비밀리에 네. 투표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준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봤더니 예를 들어서 이제 일부 독재 사회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독재자에게 투표를 했고 또 누군가에게 투표를 했는데 이 사람은 다른 후보일 경우
네.
이 독재자가 너 나한테 투표를 안 했어? 가만 안 두겠어.
그럴 수 있겠네요.
만약에 이게 비밀이 보장되지 예. 않은 채 다 공개가 된다면 어떤 나라에서는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서 자유롭게 자신의 뜻을 제대로 표로 행사할 수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예. 자유롭고 안전한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게 하기 위해서 비밀 선거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당신 누구 찍었습니까? 했을 때 밝히면 네.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네, 의견을 물어볼 수는 있겠죠.
그렇죠. 뭐 밝힐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안 밝혀도 괜찮아.
네.
그리고 알 수 없게 기본적으로 만드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서로
네.
누구에게 찍었는지
그렇죠.
모른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제 투표소에 가서 나 혼자 네. 조용히 보고 아무도 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나 혼자 봐서 누구에게 표를 찍고 그걸
네.
접어서 보이지 않게 투표함에 넣고
네.
나오거든요. 투표함도 한 개밖에 없어서
그러니까요.
저 사람이 1번 후보를 찍었는지 2번 후보를 찍었는지 알 수 없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공개 선거를 선택한 나라도 있다는 겁니다. 비밀 선거가 아니라
네.
주로 과거의 공산주의 국가들이 대부분인데요.
네.
쿠바라든가 오늘날의 조선, 중국 등은 이제 흑백 투표제라든가 예를 들어서 검은색 투표함 하얀색 투표함을 정해놓고 찬성에서는
네.
하얀색 투표함에 넣어
세상에.
반대는 검은색 투표함에 넣어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모두 보이는 자리에서 거수 투표 손을 들어서
네.
자 찬성하는 사람 손 들어 이런 식으로
네.
하다 보니까 비밀 선거가 보장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투표 제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네
이제 마지막 질문,
네.
마지막 공부입니다. 그 선거로 정치 지도자를 뽑는 나라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최고 지도자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
어떤 단점 같은 것도 있을까요?
일단 보통 네. 임기가 나라마다 좀 다른데요. 어떤 나라는 5년, 또 어떤 나라는 5년 하긴 하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이건 이제 중임제다 이렇게 네. 한자어로는 표현하는데 두 번까지 할 수 있는 나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보통 5년에서 10년 정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임기를 두지 않고 오랫동안 하는 나라에 비해서는 임기가 짧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책이나 노선을 막 20년, 30년 길게 장기적으로 밀고 나가지 못하는 약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정말 능력 있는 최고 지도자인데 딱 5년만 하고 그 다음 사람에게 또 물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 사람이 이 능력 있는 지도자보다 못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좀 아쉬울 수가
그렇겠네요.
있습니다. 그러나 장점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양한 정책과 노선, 능력을 놓고 여러 지도자들이 서로 경쟁해서 국민들이 그중에 가장 나은 사람을 뽑도록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걸 막을 수가 있냐면 무능한 정부, 능력이 없어서 이 인민들 또는 국가를 위해서 제대로 일을 못한다.
네.
그러면 5년 내에 그냥 그만두는 거예요. 그 사람이 능력도 없는데도 10년, 20년, 30년 계속해서 권력을 잡고 인민과 국가를 가난에 빠뜨리는 일은 그래서 쉽지 않은 거죠. 그런 걸 막을 수가 있어요.
또 장점이 있네요.
지도자들이 만약에 부패한다거나 또는 지도자들이 오히려 인민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경우 막 그런 사람이 20년, 30년 있으면 그 나라 인민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근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선거가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권력의 부패와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선거와 투표가 뭔지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민주주의를 이해하는데 도움되는 시간이셨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광백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